한 가지 내가 아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보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은 분들은 누구나 뇌리에 새겨져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구약 벽두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먼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민족들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사역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도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도 우리의 뇌리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는 모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전도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우리의 뇌리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내주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인근 온 유대 지방까지 가서 더 나아가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지방까지 가서 더 나아가서는 멀리 지구촌 저 반대쪽에 있는 그러한 외국 나라에까지 가서 주님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 교회에 좀 다닌 분들은 이거 수도 없이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기억하기에 틈만 나면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지는 못해도 각자의 초소에서 가정과 가족과 친척 모임 일터에서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구역 모임이나 성경 공부, 전도 초청 집회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가족과 친척들, 학교와 직장 동료들 대부분 우리의 초청에 콧방귀를 끼지 않습니다. 구역 식구들, 성경 공부 참석자들 열심히 전하는데 노력은 열심히 기울인데 결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 결과 전도하는 삶이 참 피곤하고 지친 삶이 됩니다. 맥이 빠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런가? 혹시 나의 전도 방법이 잘못되었나? 내가 대상을 잘못 고르지는 않았나? 아니면 내가 때를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전도의 어떤 비결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유명한 목사 설교도 들어보고 또 전도 폭발 훈련도 가보고 별것을 다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무기력감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근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고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이야기는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1절서부터 12절에는 예수님이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서부터 34절 2부에는 이 기적을 놓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부 35절서부터 41절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먼저 1절을 보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평생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8절을 보면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을 겁니다. 소경에다가 가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남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거지 소경을 보면서 제자들의 관심은 엉뚱한 데 있습니다. 2절 말씀 원어와 모든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랍비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나이까. 이들의 관심은 죄 지었나 죄 짓지 않았나. 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죄 졌나 죄 짓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불우한 자를 보면은 본능적으로 긍휼히 여기고 이들을 돕는 데 관심이 가야 되는데 늘 정죄하고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관심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공생사역에 들어오시면서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 잘 기억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과 관련되는 부분만 제가 인용해 드리면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소경 거지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의 신학적인 질문 예수님은 답변하기를 피하시고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세상에서는 아무도 이런 자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에게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긴박성을 강조하십니다. 아직 낮일 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들을 해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이 여기 요한복음에만 20번 넘게 등장합니다. 밤이 오고 있나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리니가 아니라 원어 표현을 보면 밤이 오고 있나니 이미 문 앞에 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이 떠나는 순간 세상은 다시 암흑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 자신의 사명을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하느니라. 이것은 8장 12절에서도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영적으로 어둠 곧 사망에 거하는 자들 빛으로 곧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아직 낮일 때 내가 세상에 거할 때 이 일을 해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실제로 어둠에 거하는 자에게 빛을 주십니다. 6절을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요한은 실로암 히브리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서 그 뜻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제로 실로암 샘은 기드론 계곡에 있는 기혼 샘으로부터 이 톤넬을 통해서 물을 보내서 이룬 샘물입니다. 실제로 보냄을 받은 샘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 소경을 보냄을 받은 샘에 보내셔서 눈을 씻으라고 하신 겁니다. 소경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눈이 뜨여서 돌아옵니다. 오늘 요한은 감정 없이 사실을 그대로 간단하게 기록합니다만 그때 소경의 반응이 어떠했겠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보게 된 놀라운 기쁨과 희열로 펄쩍펄쩍 뛰었을 겁니다. 소리 질렀을 겁니다. 콧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붙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춤을 추었을 겁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자신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거지지만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 일체 누리지 못했고 앞으로도 누리지 못하겠지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내가 얻어서 펄쩍펄쩍 뛰고 이 세상의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와서 뭘 가지고 내 앞에 자랑을 해도 난 당신 전혀 부럽지 않다고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늘 더듬으면서 조심스럽게 다니고 어두운 표정으로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냥을 구했던 그 거지가 싱글벙글하고 자유롭게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즉시 성전을 지나다니는 유대인들의 눈에 띄었을 겁니다. 이 소문은 곧 온 장 안에 퍼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전체 해봐야 면적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제 이웃 사람들과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놀라움과 호기심에 차서 그에게 묻습니다. 10절을 보면 저희가 묻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자 소경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눈뜨인 소경의 첫 번째 간증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실제로 자기가 했던 것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간증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지각 변동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아마 흥분해서 감격해서 이것을 말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얼른 뛰어가서 주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모든 소경들에게 얘기해 줬을 겁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다 얘기해 줬을 겁니다. 이 사람 찾아가서 보라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 몇몇 거느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나도 고침을 받았으니 너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 가운데 얘기해 줬을 겁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고 특별히 놀라운 치유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 권위자들의 코멘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소경이 눈뜬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따지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오랫동안 교회에서 섬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에 책으로 배워서 머리로 알고 있는 피상적인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삶을 모르기에 신학적인 논쟁을 좋아하고 성경에 대한 잡다한 지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떠들면 떠들수록 자기의 권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를 남에게 갖다 댑니다. 1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 구전으로 전달되고 있는 그 많은 규정들을 볼 때 예수님은 안식법을 어기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이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되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사람만 도와줄 수가 있는데 여기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 고치는 거 이거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는데 예수님이 고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신 것도 일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일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2000규빗 약 1000야드 이상은 여행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성전에 가장 가까운 담으로부터 실로암 목까지는 왕복 1300야드는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흠을 잡으면서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자기 자녀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건져낼 사람들입니다. 자녀는 고사하고 미물에 불과한 자신의 말이나 소가 빠져도 건져낼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평생 장님으로 살던 사람이 눈이 뜨이게 된 경사 가운데 경사를 보면서도 기뻐하기는커녕 자신들이 만든 율법의 규정들로 옳고 그런 것만 따지고 선을 행한 사람을 정죄하고 맙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중 일부는 성전을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적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을 믿었을 겁니다. 왜? 소경이라는 거 한 번 보지 않고 두 번 보지 않고 몇 년에 걸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가 죄인인 것을 안다고 악담을 합니다. 예수님이 8장에서 바리새인들을 거짓말장이라고 하시고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신 것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유일한 관심, 자신들의 권위와 이익이 손상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이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묻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보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네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서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부모는 사실 그대로 말해주면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저는 우리 아들인 것은 우리가 안다고 그리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안다고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다 컸으니 직접 물으라고 하며 대답을 회피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최종 심문을 합니다. 24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은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을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 또 다른 의미로도 성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실직고 해라 하는 얘기, 사실을 부러라 하는 얘기,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장 중요한 이웃 가운데 하나니까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구약을 보면은 모세가 아간을 불러서 돌로 쳐서 죽이기 전에 그에게 먼저 이 얘기부터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짓말하지 말고 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눈뜨인 소경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구원은 유대교에 속해 있기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출교당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뜨인 소경은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분명히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시체 표현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는 내가 아나이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One thing I do know.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 가지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보나이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의 공허한 신학적인 논쟁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나는 관심이 없다고.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다가 보는 그것이니이다. 나머지 부분 평이하기에 제가 해설을 생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 만나 이야기하는 직장 동료와 이웃들,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알고 늘 보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직장 동료와 이웃의 전도는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소경으로 더듬고 다니던 사람이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천지 개벽의 사건이 일어나면 주위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가서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그들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저희가 묻되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종교 지도자들도 나에게 와서 묻게 돼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한 번 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묻게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본인에게만 묻지 않고 부모에게도 묻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서 그가 보느냐. 그리고도 믿겨지지 않아서 또다시 소경을 불러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의 삶에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나면 나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지 않아도 그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와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과격하게 달라졌냐고. 왜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졌냐고. 왜 자녀 교육관이 달라졌냐고. 왜 대인관계가 달라졌냐고. 도대체 무슨 연고로 지금까지 살던 삶 180도로 방향 전환을 해서 거꾸로 가느냐고 합니다. 나는 일요일에도 일해야 먹고 산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장사하던 아버지가 주일날 가게 문 닫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평일에도 늦게까지 장사해야 먹고 산다고 하던 어머니가 수요일날 일찍 가게 문을 닫고 3일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묻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래요? 늘 주일에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리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요일밖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고 제사는 드리지 않겠다고 하면 친척들이 묻게 돼 있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금요일이 되면 늘 같이 쇼핑 다니고 비디오 보고 영화 보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금요일날 나 그거 안 한다고 하고 구역회에 간다고 하고 성경책 들고 나가면은 친구들이 다 묻게 돼 있습니다. 너 그렇게 맛이 갔냐? 토요일 되면 늘 동료들과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던 사람이 아침에 제자번 성경 공부한다고 가고 그리고 나는 구역 모임 준비한다고 하고 그러면 직장 동료들이 묻게 돼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냐고. 옛날이 훨씬 좋았는데 왜 그렇게 재미없게 변했냐고. 늘 이웃과 불화하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웃의 잔디도 깎아주고 이웃이 어려운 일 당하면 찾아가고 애를 낳으면 같이 축하해주고 이웃에게 라이드를 주겠다고 하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희생하면서 드리면 다 묻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네 삶이 그렇게 180도로 변했냐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경의 다른 많은 표현들을 빌리면은 중생하고 나면 개종되고 나면 세례받고 나면 유아 세례받았다가 나중에 입교하고 나면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이 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은 내가 도대체 주님을 만났는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책에서 본 것을 전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것을 전하려고 하는지. 예수님 전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 책에서 본 것, 주서 들은 것을 전할 때는 나에게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에게도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기록된 첫 전도자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에 가서 무엇을 전했는가? 딴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형리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가르치는 것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주님을 심플하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기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나와서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내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물샐 틈 없는 논리가 아닙니다. 전도 폭발 훈련 세미나에 가서 고구마 전도 왕에게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의 눈이 뜨인 경험만 있으면 됩니다. 25절 이 눈 뜨인 소경의 고백 그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고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자녀 교육관의 변화, 모든 일 하는 철학의 변화, 이런 것만 있으면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나 고구마 전도 방법이 무익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고 귀한 전략들입니다. 우리가 활용하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를 만나 눈이 뜨인 체험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방법과 전략 사용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첫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평생 소경으로 지냈다가 이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눈은 멀쩡해서 내가 지금까지 멀쩡한 줄 알고 살았지만은 그게 아니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평생 인생을 흑암 가운데서 더듬으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삶의 똑바른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없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똑바로 보게 됐다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보게 되었다. 내가 나중에 가서 영원히 살 곳이 어디인지 나는 이제 분명히 보게 되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지 분명히 보게 되었고, 내가 짧은 7, 80년 동안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 이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는 오만 일들, 우리 지난주 설교하면서 봤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 일 저 일 하느라고 분주하게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다 잃어버리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세상의 일들 웬만큼 하면 되고 어느 정도 잘하면 되고 우리의 목숨을 걸 게 아니고 나의 명예를 걸 것이 아니다, 열치게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고. 세상에 수많은 것을 갖고 누린 자들, 그런 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 이런 것들 나도 얻었다 하는 거 통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우리 속된 표현으로 약호를 죽이는 유일한 얘기는 당신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빤한 거, 정권이 바뀌기만 다 없어질 거, 경제가 바뀌기만 하면 다 없어질 거,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 또 학술 이론이 바뀌면 다 없어질 거,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 조금 얻었다고 그것을 대단한 줄로 알고 있는데 너, 나는 그것은 예전에는 참 유익한 걸로 알고 귀한 걸로 알고 살았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배설물로 안다고, 똥으로 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멸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불쌍히 여겨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왜? 결국은 똥에 불과한 것인데 세상 떠나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보나이다.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고 얘기해요. 정말로 대부분 교인들 잘 모릅니다. 신학 교수들이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하면, 목사들 수련회에 가면은 수많은 출판사에서 나와갖고 수천 권의 책을 놓고 모든 목사들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읽고 교회 가서 설교하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젊은 목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거 모르면은 안 될까 봐 부지런히 사서 읽어봅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오만 가지 책을 계속 읽어서 사람 육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옛날에 무학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나 다 알아듣고 아무런 수사학 훈련 받은 적도 없고 신학 훈련 받은 적도 없는 무지한 제자들이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우리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내가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개안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십니까?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기 굳은 후가 천지 차이로 다르게 보이십니까? 이제는 내가 바로 죄인 가운데 죄인이요 병자 가운데 병자인 것이 보이십니까? 그저 내가 옛날에 누구 거 조금 훔쳤는데, 내가 예전에 시어머니 좀 미워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는 얘기. 근원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존재인지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의인은 걸레와 같다고 하는 것 과장법이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냐라는 것을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만큼 내 죄가 그렇게 크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전에 남의 껌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시어머니를 조금 미워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개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왜 그런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세요? 제자도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곧 비신자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걸림돌이지만은 진정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을 보느냐 하는 얘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들은 당신의 파워, wisdom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은 본능적으로 얘기합니다. 역시 내 스펙이라고. 세상에서 쌓은 내 스펙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지혜라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노노노 그게 아니라 나의 능력과 지혜는 너희가 보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걸림돌로 보이지만은 나에게 힘과 능력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모든 야망계 계획과 포부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리고 짓다 못해 죽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현세의 축복은 썩어 없어질 육적인 현세적인 것들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인 것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식구들, 이들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느냐. 성령 안에서 그에게는 외적인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적인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큰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삶의 방향과 목표와 초점 주님에게 맞추고 주님을 배우고 전하고 섬기는 데 맞추고 지상의 삶 나그나와 개구로서 단촐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지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이 개안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뒤집어지면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에게 와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순 명료하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래서 모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과 같이 출교당하는 위협을 받아도 담대하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옥에 갇히고 공회에 끌려가서 다시 협박을 받아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이번 주에 구역예배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거기 기록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마박에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 있는 것을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천부장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설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너희들도 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들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나 살려달라 그러지 않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만나 개헌한 경험이 있을 때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아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 장님 되었던 사람 35절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쫓겨났습니다.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사도 바울도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기쁜 마음으로 평강 가운데 핍박을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교회에 들어온 교인들 이거 떠나면 어떡하나 해서 성경의 진리를 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기회를 잘 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왔으니 다 구원받았고 따라서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부지런히 헌금하고 부지런히 교회에서 섬기고 부지런히 나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입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오만 가지를 하지만은 막상 자신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여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을 보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자신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자신들의 교리로 자신들의 권위로 성령의 역사를 막아 누릅니다. 율법적인 삶으로 성령의 생동감 있는 삶을 억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준엄한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39절을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도 여기 눈이 뜨인 소경과 같이 제가 소경이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너희 죄가 없다고. 그러나 너희가 계속 나는 본다고 우기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는데 여전히 장님으로 사는데 나는 장님이 아니라고 나는 기독교의 진리를 모두 본다고 했을 때는 그 죄에 용서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건 진리를 잘 보지 못하는 거 그거 자체는 죄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무지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거 그건 죄가 아닙니다. 늘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오래 가르쳤는데 진리를 보지 못하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면서 나는 진리를 본다 할 때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할 길이 없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주님 만나는 것은 천지개벽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가? 중생했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죽었단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일은 천지개벽의 일입니다.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옛날에 좀 악하게 살다가 그거보다 조금 덜 악하게 산 것. 그것을 보고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아닌가. 또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난 것을 뭐라고 비유하느냐.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 시민이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단의 종이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님이 눈이 뜨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천지개벽의 변화 어떤 인간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도 불가능합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신 수많은 소경 가운데 하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육신의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장님의 삶을 살고 있던 수많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장님으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흑암 가운데서 헤매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선하신 주님은 좌충우돌하는 우리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 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은 고백이 나의 지난 믿음의 여정에서 없었던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육신의 눈은 멀쩡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소경과 다름없습니다. 나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뜨인 분들은 나의 뜨인 영의 눈 더 맑고 밝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직관적으로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긍휼함을 받고 영의 눈이 모두 뜨이게 되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같이 내가 딴 거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이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보나이다 고백하면서 남은 생애만큼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180도로 다른 흥미진진한 삶, 성령 안에서의 놀라운 신령한 축복 누리는 삶, 지상에서도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지상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다른 보지 못하는 그 수많은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주님을 전하는 삶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